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글론 등 블레셋의 다섯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모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깃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봇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또 저희들 삶 속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11번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불쑥 듣게 되신 분들은 조금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냥 또 말씀에 이렇게 좀 잘 따라오시다 보면 또 많이 또 이해되시고 또 무리 없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는 유업의 분배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설교자들이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13장서부터는 이렇게 좀 많이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찌른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였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 가나안 땅의 이제 주 세력을 장악했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 세력을 장악한 그런 의미는 이제 나머지 자녀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이제 우리의 땅이다.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쟁취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시작합니다. 분배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상속한다. 또 기업을 상속한다. 이런 다른 말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주시죠. 그래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라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믿어서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앞장세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행동과 말씀과 그리고 또 그분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도 또한 그분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상속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인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제 이런 실제 사건을 앞서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예시해 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의 그 실제 사건을 미리 예시해 주는 구약의 사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유업의 분배라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펼쳐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유업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원하셨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라고 시작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요. Very 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NIV 그 번역자를 한번 만나고 싶어요. 왜 very라는 말을 붙였을까? 저는 very strange 합니다. 왜 이 말을 먼저 했을까? 지금 very라고 뭐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중요한 유업 분배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이 얘기를 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나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늙었다고 하면 좋아하실 분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좋아할 사람도 없죠. 그건 좀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를 꽤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대를 만나도 그렇고요. 30대를 만나면 더 그렇습니다. 아, 이제 30대가 되고 보니까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물론 뭐 자기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과시하려고 그러는 태도는 아니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는군요.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 30년대생 어르신들로부터 그리고 2000년대생까지 우리 예현이는 2009년입니까? 아, 2010년 전이네. 그럼 이제 최 연소자인데 2000년대생까지 이렇게 연령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나이에 만족하거나 행복하신 분. 네. 꽤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재 나이에 자기가 행복하다, 만족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현재 나이에 자기가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내 현재를 지금 잘 수용한다. 뭐 어렵든지 그리고 또 뭐 쉽든지 어쨌든지 나는 나의 현실을 수용한다. 그리고 이 수용한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잘 가꾸고 지킬 그런 의도와 나는 그 믿음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자신에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왜일까요? 내가 지금도 좀 더 나은 조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실 그 이유는 과거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성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금 나는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잘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올 6월이면은 불황이 온다고 그렇게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 불황 예고를 하면서 전도를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6월, 7월 돼도 불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닥칠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 지금 내 자신의 현재에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삶에서 나의 현실과 그리고 나의 현재의 자신을 내 모습을 누리는 훈련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나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 잘잘법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 그 채널 아시죠? 거기 잘잘법,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 잘잘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나오시는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거를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나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그냥 나의 지식과 나의 열정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판단의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판단, 비판하고 또 옳고 그런 걸 따지고 하는 그런 판단의 말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수용하고 긍정하고 하는 그런 말이 많아집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게 자신을 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일상의 것들이 참 많이 이제 왔다가 지나가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삶의 경이를 발견하고 또 느끼고 누리는 그것이 깊어지고 넓어지니까 나이 먹는 게 참 좋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이가 주는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젊을 때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고 그런 흥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밤을 새워도 그리고 또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테니스 코트에서 우리 모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지난밤에 밤을 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테니스 치러 나온 거예요. 저는 적잖이 쇼크를 받았는데 내색은 안 했습니다. JH 무슨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깜짝 맞아. 근데 나도 젊었을 때 저럴 때가 있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간접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그 모든 그 열정과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사라지지만 아까 그 김기성 목사님 말씀대로 수용하며 긍정하며 경이로움을 누리는 그 노년의 때의 축복은 얼마나 더 귀한 것입니까? 뭐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인생에는 여러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작이 3장 1절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모든 때를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때라고 생각하는 것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3장 9절로 가보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런 때를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 때마다 주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때에도 나쁜 때에도 주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라고 지어주신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개혁개정에는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또는 뭐 우리에게 의무를 지워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좋든지 나쁘든지 그때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속에는 소명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안 좋은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끔찍했었던 때도 있었을 거고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전부인가 보다라고 느끼셨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큰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소명이라는 것이 일을 맡는 것 중요합니다. 그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부르신 그런 모든 때 모든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진리에 참된 것을 발견하고 선한 것을 발견하는 것, 그걸 발견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경이, 그리고 그것을 감탄하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힘이 솟죠. 무언가 모르는 우리에게 주는 진실한 힘이, 생명의 힘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능력과 에너지를 짜내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모든 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숱한 때를 줄 테니까 너는 그때마다 너를 짜내면서 네가 더 고민하면서 막 뭔가 더 몸부림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눈을 더 크게 뜨고 지금 내 현실 속에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렴 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결코 등한시하거나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의 속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진선미, 참된 것, 그리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그 눈이 열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이거는 부정적인 말씀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제 너에게는 새로운 국면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러세요. 그러면 아니 또 정복하라고요? 이렇게 또 되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2절부터 하나님의 자녀 세력들이 이렇게 가나안 영역을 많이 커버하게 이렇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이 땅을 더 애써서 정복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중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몫을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죠. 편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 새로운 국면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업의 땅을 분배해 주어라 입니다. 유업의 땅을 분배해 주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소명의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 가지의 소명을 좀 이렇게 받아요. 물론 이 두 소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미로 전환돼요. 먼저 주신 소명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기 전에 시딤이란 곳에 이제 머물고 있었죠. 그때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가서 싸워라. 그리고 쟁취하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소명은 요단강 땅을 건너가서 싸워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쟁취했어요.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주세력들이 다 장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들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는 새로운 소명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유업을 분배해 주어라. Divide the land 해 주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소명의 이 두 측면을 우리가 살피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 또는 늙어서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마치면서 또는 또 뭐 이곳에 살다가 또 떠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완전히 선명한 변화와 함께 바뀌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죠. 자, 그럴 때 이 땅에서는 이 시기에는 이 일을 통해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내가 그만두고 떠날 때에는 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의미와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게 전부 다일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왔으면 그 다음 단계에 무언가 또 소명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소명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제 맞이하는 모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축복, 즉 아까 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진과 선과 미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새로운 국면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낳아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잘 자라라가 아니라 계속 자라고 장성해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손주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정이 이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숨겨주신 그 아름다운 가치를 찾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또 늙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이 자세와 우리의 또 이 결단은 내가 어떠한 시기, 어떠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 안에 숨겨주신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경탄하고 그 의미를 나누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유업 분배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시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일이 마셔서 유업의 땅을 분배해 주어라 하고 한 사람 지도자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죠. 우리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유업을 분배받고 모두 유업을 누리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가 양보하고 또 베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유업 분배의 골자이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해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편협성, 바이어스 되는 것. 그 다음에 교만,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꾸. 그리고 시기, 시기를 뭐라고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냐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불쾌함. 시기래요, 그게. 경쟁심, 열등감, 우월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유업 분배를 잘 해야 하는 그 소명을 저지시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정말 기쁨이 힘이 넘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런 직장 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죠. 교회에서도 이제 봉사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일도 열심히 하죠. 많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발견한 방해하는 게 뭐냐면 쉼과 재충전의 실패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더욱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가를 가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데려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말씀이 들어보셨습니까? 진정한 휴가란 없다. 나를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내 집 근처에서 가는 식당에서 웨이터와 싸우는 사람은 휴가 가서도 식당 가면은 웨이터와 싸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쉼과 재충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아, 제가 너무 좀 많이 무리했고, 오래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쉬게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급할 때는, 아, 누구 좀 나타날 때까지 조금 좀 더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일은 좀 더 쉬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쉬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영원히 쉬고자 하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전제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쉬면은 계속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도 뭡니까? 재충전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때를. 일할 때도 쉴 때도. 그죠?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낮에 행동할 때도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은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듯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모든 때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기억하시죠? 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그래서 아름다움을 잘 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듣는 말인데 은퇴하시면은 그 일을 그만두고서 자기가 소용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신다고 하죠.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목사님은 은퇴 언제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고요. 오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던 일을 그만두면은 굉장히 허전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안 한다는 게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근데 소명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감당한 후에 그만두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마련인데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오게 마련인데 이때는 내가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경이로운 가치의 차원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런 믿음과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죄인들과 세리들과 파티해 주시고 그죠? 뭐 굉장히 바쁘셨어요. 또 그 와중에 시간 쪼개셔서 또 기도하러 들어가시고 엄청나신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인 삶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삶에만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생애 끝자락에 맞이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류 모두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십자가 죽음 딱 그 사건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력하셨죠. 엄청 고통당하셨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셨죠. 죄가 없는데. 그리고 모멸당하셨죠. 이것처럼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모멸당하는 것처럼 참 그런 큰 수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그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위를 펼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너무나도 가치 있는 죽음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현장에서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하나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세 제자들, 뭐 탑3, 네. 이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거는 무가치한 죽음을 우리 스승이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물고기 잡으러 또 바다로 가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몰랐거든요. 눈이 띄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눈이 띄어진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펼쳐주신 보혈 속에서의 구원의 경위를 그냥 불철주야 전도하고 또 선포하고 다니느라고 모든 인생을 다 사용하고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어떤 단계에 있든지 지금 주어진 때 이것이 긍정의 때이든 부정의 때이든 이것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선미의 가치를 일깨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알맞게 작정하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주어진 때 구원과 유업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나의 삶과 일상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어떤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이것을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유업 분배의 소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제 받을 때 주님의 보혈의 이 죽음 속에서 감추어진 이 고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그것을 누리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